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친수로 펴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신이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많은 심령들 친히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기륭화복을 관장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옵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친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셨사오니 듣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마음에 유익되도록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될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도 마음도 영혼도 친히 주장하셔서 듣는 말씀이 선한 양심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날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신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앞부분 읽어올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25절 말씀은 함께 읽으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이미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환영의 인사도 드렸고 또 저희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초대하셨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항상 이렇게 1년이면 여러 차례 성경 강연회를 갖지만 첫날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그게 이 강사하는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올렸고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강연회에서 제가 이 말씀으로 첫날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1900년 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 아덴이 바로 아테네를 말합니다. 수년 전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그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던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왜 맨 첫 말의 시작을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가 우리 아덴의 시를 쭉 돌아보니까 거대한 대리석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 안에는 많은 신을 대리석으로 깎아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 시에 가면 유네스코 국제문화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아테네 신전이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대리석 기둥이 지금도 훌륭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많은 신들이 세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읽으셨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많은 신들이 나오지요. 태양신 주피터, 지혜의 신 아테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신 아프로디테, 뭐 온갖 수십 가지 신을 모셔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새겨진 신 앞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종교성이 많으면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도 부족해서 그 대상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을 새겨놓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돌로 깎아놓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많은 신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남아 네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모를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 함께 읽었던 24절, 25절 말씀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1900년 전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창조주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성경 강연의 첫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첫날 저는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은 매일 저녁부터 안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오늘 저녁 느끼시고 돌아가신다면 내일 모레 계속 오시겠죠. 이 말씀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성경 강연의 필요성,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기 전에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점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돌아가시면서 아 나는 그것을 오늘 알고 돌아가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 성경 공부의 필요성.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 돌아가시면서 나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야 알아볼 점을 제대로 아신 분이겠죠? 두 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 이제 필요성에서 나아가서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인가 아닌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 성경이 창조주라고 해서 창조주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재. 좀 어려운 말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아마 교회당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예를 들면 교회당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걸음걸이가 상당히 경건해지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더욱 경건해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시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는 아마 지금 이 시대 분들도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대리석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돌로 깎아서 놓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돌아볼 때 틀림없이 그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신상 앞에 많은 재물이 받쳐져 있던 것 같대요. 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설명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과거의 어떤 토속 신을 믿던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특히 손으로 잘 섬기면 재물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면 이 시대에도 이런 말로 아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부할 점 성경 공부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사도와 우리 맨 마지막에 얘기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저녁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만민에게,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물론 내가 포함되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생기죠. 왜?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민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우리 부모가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 이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서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란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생명의 원천이 무엇일까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내 생명의 원천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배울 필요가 생기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를 찾아 헤매다가 알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학문적인 서적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려도 된다고 하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살 사건들, 정말 웃지 못할 자살 사건들은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수년 전에 신문에 났었지요.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이 어머니에게 공부 못한다는 꾸중을 듣고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여고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첫 시간에 실패하고 둘째 시간 시험도 보지 않은 채 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볼 수 없지만 10여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시위하는 대학생들과 근로 청소년들 속에서 자기들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신나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사람 오죽해서 끊겠어요? 끊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 생명을 내가 훼손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해본다면 자기 것이 아닌다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생명을 끊을 수 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파리 목숨으로 여깁니다. 수년 전 광주 서방사거리 그러면 잘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내거리 가까운 곳에 양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양복점 주인이 문을 열고 유리를 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오늘은 일찍 문을 열었으니까 개문 만복내라고 그랬으니까 일찍부터 손님이 한 번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고급 리무진 승용차가 쇼윈도 앞에 와서 멈췄어요. 아 오늘 첫 마수 손님이 아주 훌륭한 젠틀맨이 왔는 모양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차만 거기다 세워놓고 길 건너서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나무 가게 쇼윈도 앞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차를 대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차 좀 빼주세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운전석으로 들어갔어요. 아 차를 빼려는 모양이다 하고 뒤돌아서 가게로 들어오고 있는데 운전대 문을 열고 좌석 밑에서 한자가 넘는 회카드 들고 나와서 양복점 주인을 찔렀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 늦게 한다고 시비가 붙어서 죽이는 사건. 돈이 필요하다고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국민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했다가 돈 2천만 원 요구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 졸라 죽이는 박초롱이 사건 아직 기억에 남아있지요? 더 웃지 못할 사건은 티코가 그랜저 추월했다고. 왜 그런 생명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까? 돈 몇만을 위해서 택시 운전하는 분을 죽이는 사건 같은 것은 사건 속으로 열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을 모르면 그런 어둠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내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없지요. 남의 생명은 더더구나.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가득 찬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생명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려면 여러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여러분 생명과 돈과 바꾸시겠습니까? 명예와 바꾸시겠습니까? 권력이나 쾌락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내 생명은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더 소중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생명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읽으니까 내 생명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네. 잘 읽으신 분은 별로 많지 않네요. 물론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또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내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천하가 무엇입니까? 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내 생명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놓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늘 느끼시고 사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뒤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내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들지 않으신 분은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은 아주 많지만 내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광주 시민이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무엇보다 더 귀해요. 천하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2700년 전 이사야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광주 시장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 얼마나 존귀하다고요? 천하보다 더 존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생명의 원천을 알고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7, 80년 살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번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바꾸어 말하면 성경 강해 내의 목적을 우리가 공부하면 왜 내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지 더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신약성경 151페이지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영생을 얻는 데 있대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2000년 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글로 된 성경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영생은 한글로 쓰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뒤에서도 글자가 보이십니까? 아, 다행입니다. 제가 별로 체구가 크지 않아서 글자가 크지 못해 미안합니다. 예. 영생 이렇게 씁니다. 뭐 천자문만 배우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영자지요? 예,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셨어요? 길령. 예. 이건 무슨 색자지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길게 나면 곤란하다니까요. 이럴 때는 날생보다는 살생이 더 좋죠. 우리 천자문 교육의 문제점은 꼭 그 뜻으로만 말해요. 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데 길도 그러면 도자만 보면 신장로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제 그게 천자문 교육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이럴 때는 길영살생, 영원한 생명.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아니, 겨우 7, 80년 살다 죽는 인생, 10편, 90편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에게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오늘 저녁 성경 강연에 안 오셨어야 돼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뭐지요?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왜 그렇게 노래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영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편에, 영생의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요, 역시 길 영자는 똑같아요. 이제 이자 잘 읽을 줄 아시죠? 예, 못 읽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멸망한다는 멸자를 요즘 중국에서 저렇게 간단히 씁니다. 해괴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요새 시대가 달라져서 저런 글자를 많이 쓰니까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수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전광판에 저 글자가 나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한일자 밑에 불화자. 저게 무슨 글자일까? 앞뒤를 좀 이렇게 맞춰보면 짐작이라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저 글자가 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나를 우알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글자도 모르냐는 뜻으로 쳐다보더니, 아저씨, 불뚜껑 닫으면 어떻게 돼요? 불뚜껑 닫으면 꺼지죠? 예. 영원한 멸망.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모든 인생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명 그러면 7, 80년 살다 죽는 생명, 사망 그러면 7, 80년 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을 어떻게 예고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예수님도 2000년 전 이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흉악범들, 사단 마귀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한 분.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멸망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강연에 왔는데 영원한 멸망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사도 바울이 1900년 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여기다가 참 하나님이라고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설명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특히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아는 것은 믿음의 전제가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즉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주 시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분 가운데 믿고 신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는 분 있습니까?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은 믿음의 전제가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소도구를 잘 사용하죠. 오늘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무엇 같아 보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볼펜 같다든지 아니면은 좀 두툼하니까 무슨 사인펜 같다든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볼펜이라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사인펜이라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저는 믿음 좋은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손을 못 들까요? 이것이 사인펜인지 볼펜인지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믿는다고 손을 들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사인펜도 볼펜도 아니옵시다. 제가 항상 양복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애용하는 펜식으로 된 돋보기입니다. 이렇게 딱 돌리면 뚜껑이 열리고 안경을 안 썼을 때 이렇게 체구에다 대면 글자가 잘 보이죠. 눈이 나쁜 돋보기. 수년 전 동경 집회에 갔다가 지하상가에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안경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소독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거 볼펜이라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거 사인펜이라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 돋보기입니다. 펜식으로 된 돋보기입니다. 펜식으로 된 돋보기란 걸 믿습니까? 네. 믿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돋보기처럼 쉽게 믿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를 비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쓰겠죠.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애매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확실하다고요? 새벽빛같이. 여러분, 새벽 하늘에 해가 딱 반짝하고 올라오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동네 하늘에 해가 반짝하고 올라왔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는지 안 적시는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벽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27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걱정이 되시면 여러분 부모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부모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부모님을 믿고 존경하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부모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참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부모님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 강연에 앉아서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의 여러분으로 변화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밖에도 선생님의 사랑, 부모나 선생님 같은 인간의 사랑도 한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죠. 금년 4월 6일 조선일보에 난 신문사진을 스크랩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일본말로 읽을 줄 아신 분은 일본어 이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못 읽으실 분이 많이 있을 줄 알고 한글로 토를 달아놨어요. 오토 다케 히로 타다 라고 하는 일본 청년입니다. 1976년 4월 6일생이니까 31살밖에 먹지 않은 일본 청년이에요. 사진을 유심히 안 보면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얼굴이 너무 밝게 웃고 있으니까. 지금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불구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난 자식을 어머니에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겠어요. 한 달 만에 애를 데려왔는데 강보로 싸고 포대기로 싸고 둘둘 팔다리가 없다는 것을 안 보이게 잘 싸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엄마 같으면 그냥 안아보기만 하겠어요? 애를 싸은 볼을 열어보겠어요? 열어봤어요. 놀랍게도 사지가 완전히 없는, 팔다리가 전혀 없는 아이가 나타났어요. 놀라서 땅에 떨어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머니에 비해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냐?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가슴에 곱게 안았어요.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중증 장애하면 특수학교를 다녀도 아주 특수한 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와시다 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잡지사, TV 방송국 스포츠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이런 활동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얼마나 놀라운 청년입니까? 그러나 이 청년을 사랑한 어머니와 선생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이 청년의 변화를 낳게 했습니다. 2002년 동경 도민영예상을 받습니다. 동경시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지요. 그 중에서 몇 명 받지 않는 동경도민영예상을 받고, 그리고 그는 만족하지 않고 2005년 메이세이대학 통신과정에 재입학합니다. 명문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했는데 왜 메이세이 통신대학에 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첫 출근에서 자기가 가르칠 애들을 만나서 지금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 오체 불만족,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등 많은 저서가 국내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어머니나 선생님의 사랑도 한 청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특히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한 불구자 스웨덴 아가씨 레나 마리아를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시험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계속 노래를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부모님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또는 이성간의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사랑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레나 마리아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고 레나 마리아가 노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만이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경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알고 만나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절대절명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라오티에나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오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이죠.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 첫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난산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일생 중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첫 번째 시간이었다고 저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계시는 이 광주교회 대강당을 둘러보시면 이 광주교회 대강당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간단한 이치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그 만물을 들여다보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거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히 하나님의 솜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당을 보니까 아주 솜씨가 좋은 분이 지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었는지 만나보지 않았어도 이 강당만 보고도 이 강당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강당을 지은 분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창밖에 하늘이 있다는 말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컵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컵을 만든 분이 있고 이 컵에 물을 담아놓은 분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과서를 주셨어요. 첫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나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두 번째 텍스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주 초보적인 거 배워갑니다만은 차근차근 배워가면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페이지 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기다려드립니다. 표지에 딱 붙어갖고 잘 안 떨어져요. 오히려 중간 찾는 게 낫지요.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신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상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립 도서관이나 가까운 구민 도서관에 가셔서 다른 종교의 경전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부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알라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된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창조주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1장 1절부터서 이제 정말 창조주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년 전에 세계 팬클럽 대회가 열렸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 모임이어서 팬클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 하나를 선택하자 만장일치로 창세기 1장 1절이 뽑혔어요. 그 팬클럽 회원 가운데에는 무신론 두목의 나라 소련의 대표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도 있습니다. 중공의 대표도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를 가르쳐주는 어떤 종교 경전이나 과학적인 서적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한 선언 한 줄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됩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되는 겁니까? 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아까는 내 생명의 원천 때문에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하게 주어, 수러만 뽑아놓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주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수러와 이 문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무신론,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다신론, 모든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을 부정해버립니다. 언제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태초에가 뭐입니까? 시작.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시작돼요. 성경은 놀랍게도 시작과 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주셨어요. 우리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천지간에 있는 만물을 섭취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7, 80년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가 생애를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고 산다.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두 달 있다 이사가는 사골새 집 주인이 누군지 알고 사세요? 모르고 사세요? 2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가는 전셋집 주인이 누군지 알고 사세요? 모르고 사세요? 만약에 모르고 산다면 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70, 80평생을 살면서 천지를 누가 지은 분이신지 모르고 산다.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는 고아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러우세요? 참 가련하다고 그러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원천을 모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른다면 그분은 우주의 고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가? 이사야서 45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022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앞부분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풀어서 써놓은 말씀에 불과합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특히 그 앞부분에 땅도 조성하시고,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 성경이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만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산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1957년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되고 미소 간의 인공위성 경쟁이 벌어지고 1968년에 미국 인공위성이 달에 착륙하기 전에 유인 인공위성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공간을 한 바퀴 돈 것은 1961년 4월이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군 조종사에 의해서 1시간 48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인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조사하고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 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700여 년 전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혹시 다른 종교를 신봉하시는 분 계시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2700년 전에 이 지구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이 계시면 그 종교 경전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27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 말고도 이 지구에만 사람으로 거하게 땅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된 종교의 경전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다음 성경 강연에 붙어서는 바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이 사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줄 아세요? 물리학자들은 약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사라지면 생명은 사라져버립니다. 20만 가지가 무엇인지, 글쎄 저보다 세라고 그러면 몇십 가지 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라지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강당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당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있고 공기 가운데 21%가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분 동안만 이 강당 안에 산소가 사라지면 여기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죠? 그뿐입니까? 이 흔한 물,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밥은 먹지 않아도 40일 넘게 산 기록이 기네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안 마시면 대개 10일, 2주일 이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죠. 저도 살라니까 좀 마셔야 쓰겠네요. 다른 때는 제가 이 반컵도 잘 안 마시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마셔서 여러분 눈에 좀 거슬릴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약을 먹었는데 좀 수분을 가라게 하는 그런 성분의 약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먹고 오겠습니다. 그 20만 가지 조건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놀랍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 작은 방울이 지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허공입니다.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받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공 중에 지구가 매달려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660km 이상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시속. 혹시 시속 1660km 되는 비행기 타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제트 여객기에 꼭 두 배입니다. 또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바퀴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 속도는 10만 8천 킬로미터 시속.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10만 8천 킬로로 다니는 지구 안에 앉아 계셔요. 어지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단상 위에 있는 물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셨으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달리면서도 이 초록색 띠를 벗어나지 않아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7%,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아주 이 좁은 띠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띠를 벗어나면 생명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좁은 띠를 라이프 존, 생명대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약에 빨간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불고기 됩니다. 하얀 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다 동태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는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제가 과학자라면요. 저는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의 궤도이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게 기적에 가까운 궤도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의 궤도입니까? 별로 머리가 안 좋은 과학자 같아요. 무심한 하늘에도 겹겹이 오묘한 질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무심한 하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겹겹이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1보호막,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대류권, 시상 만 미터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기가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습니다. 만 미터를 벗어나면 산소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류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공기는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위로 내려와서 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구 주위에 1만 미터 두께의 대류권을 두지 않았으면 적도 부근은 너무 뜨겁고 북극이나 남극은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워지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오면서 지구 전체를 온난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 전체의 1년 연평균 기온이 섭씨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남극, 북극, 적도, 온대지방 다 포함해서 연평균 15도씨. 18도가 가장 쾌적한 온도라고 말하지만 약간 쌀쌀해요. 왜 약간 쌀쌀할까요? 정신 차리라고. 이 강당안도 너무 더우시면 조는 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일부러 난방을 안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시기 좋은 분위기 같아요. 그러나 이 대륙권만 가지고 섭씨 15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2 보조 에어컨디션을 설치했어요. 바다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왜 바다를 100분의 70을 하고 육지를 100분의 30을 했을까? 거꾸로 해서 땅이 넓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 소망대로 되었으면 아마 금년 여름에 광주시는 50도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지구를 식혀주고 추운 겨울에는 기온을 보호해서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65억이 섭씨 15도에 살 수 있도록 거대한 에어컨을 가동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2보호막, 유해한 자외선을 돌려보내는 성층권, 만 미터에서 5만 미터까지, 50km 높이까지, 10km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 성층권에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대표적인 해로운 광선, 자외선. 이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눈이 멀어버리고 다 피부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것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이 성층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수년 전 공중에서 분해되어버린 콜롬비아호가 촬영했고 과학 잡지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얇은 파란 띠가 보이죠? 네. 이 막이 없었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이 파란 막이 덮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푸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한국만 푸른 하늘이라고 한줄 알았더니 일본 가도 아오이소라, 중국 가도 란티엔, 미국 가면 브루스카이, 다 파랗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파란 하늘이 더 두껍습니까? 검은 하늘이 더 두껍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 인쇄를 잘못해서 그러죠. 네, 그럴지 모르니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콜롬비아호가 찍은 지구입니다. 보름달 아니옵시다. 대낮같이 밝은 지구. 그 주변의 하늘 보세요. 전부 무슨 색이에요? 새카만 하늘입니다. 아마 인공위성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던 동요의 가사는 바꿔졌을 거예요. 검은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럼 파란 띠는 어디로 가버렸죠? 지구가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데 파란 띠가 보이겠어요? 그렇게 얄팍한 띠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50장 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서 50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이 댁에서 혼자 앉으셔서 이사야서 50장 3절 말씀을 읽으셨다고 합시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나님은 하늘이 푸르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굵은 배로 덮느니라. 광주시 하늘에 무슨 굵은 배가 덮어져 있어요? 먹구름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존층을 쳐놓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누가 어떤 인생이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굵은 배로 덮어놓은 것 같은 오존층에 대해서는 더 아주 실제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40장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똑같은 이사야서 50장 3절에 있는 오존층을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차일같이 태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치는 차일을 전라도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채알 그러지요.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 궁창이라는 용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 서클이라고 돼 있어요. 서클. 서클은 둥글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둥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도 서클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섭니다. 지구가 호구에 매달려서 태양의 둘리를 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5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490년 전에 밝혀진 일입니다. 2700년 전에 그는 땅 위에 서클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저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하늘과 땅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쳐놓으신 여러 가지 보호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가? 제가 수년 전에 시드니 집회에 갔을 때 참 이런 아름다운 별장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바로 밖에는 바다고 여기는 푸르장이고 그리고 멋진 별장이 있고 왜 이런 별장을 준비했을까요? 아마 이 별장의 주인이신 사장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왕은 왕비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타지말이라고 하는 왕궁을 짓기도 했지 않아요? 자, 이 사랑을 받는 여자 주인공 좀 실루엣으로 그려져서 이상합니다만은 배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어요? 뭡니까? 아, 만삭이 됐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애를 낳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뭘 준비하는가 잘 보세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봅시다. 아니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웬 이렇게 막 우유병에다가 막 우유에다가 옷에다가 장난감에다가 준비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사야서 55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지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만 미터 두께의 공기층을 70% 대 30%의 바다와 육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자외선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존층을 성층권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런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다 적어놓았냐? 욥기 38장 9절 말씀 욥기 38장 9절 말씀 시간 관계로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구름으로 의복 만들어줘서 입어보신 분 없지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고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 미터 상공까지 고도를 유지하는 제트 여객기에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 구름이 위에가 있던가요? 아래가 있던가요? 네, 구름은 만 미터 두께의 대류권 안에만 있습니다. 그 만 미터 두께의 대류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옷을 만들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금 대비하고 있지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흑암의 하늘은 만 미터에서부터 5만 미터까지 성층권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 성층권에도 우리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설치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 어머니보다 낫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깜빡깜빡 저를 잊는다는 사실을 국민학교 4학년 때 체험했어요. 제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오는 시간을 깜빡 잊어버리고 뒷밭에서 일하시느라고 오후 4시까지 내가 점심을 굶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사야서 55장을 읽을 때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실감나게 우리 어머니가 날 잊은 체험을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우리의 삶에 틀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산소도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만물, 오늘 전에 그 만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음식물을 취하셨습니까? 먼저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을까?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앞에 모든 씨 맺는 채소, 열매, 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식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대개 어떤 식물을 생각하시냐면 이 식물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자 성경을 꼭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 식물식자 식물이 아니라 먹을식자 식물이란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채소와 열매와 나무를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셨으면 65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영하 40도가 넘는 극지방 3700m 높이의 알프스산 꼭대기에서도 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를 맺습니다. 그 놀라운 식물 속에 있는 생명력을 누가 심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짤막한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북극에 얼어붙은 불모지보다 더 발붙이기 힘든 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곳은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엘스미어 섬입니다. 이런 얼음 땅에서는 어떠한 동물도 견딜 수 없으며 식물들조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십자화과의 한 식물이죠. 남쪽에서 자라는 비슷한 종류의 식물에 비하면 훨씬 작죠. 하지만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런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는 불과 2-3주의 짧은 기간이긴 해도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충분히 흘러내려 이곳에 있는 작은 정원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납니다. 거센 바람으로 이곳의 꽃들은 땅에 바싹 붙어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성장하는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이 북극 양귀비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방법을 가집니다. 하지 무렵 태양이 지평선을 훑듯이 지나갈 때 이 북극 양귀비 꽃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며 잠시도 쉬지 않고 햇빛을 따라 회전합니다. 기울어진 태양의 빛은 그리 강하진 않지만 대신 몇 주간의 여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비춥니다. 쉬지 않고 해를 바라봄으로써 모아진 열기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북극 양귀비 꽃의 한가운데에 있는 씨들은 모두 성숙하게 됩니다. 그 후 태양은 수개월 동안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보다 약 3,700km 남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도 겨울 동안엔 북극과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이곳엔 북극보다는 훨씬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장 높은 봉우리만 제외하곤 모든 눈밭이 다 녹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눈 속에서 이미 꽃이 핀 눈종나무들이 드러납니다. 이 식물은 혹독한 추위로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겨울이 오기 직전 가을에 이런 꽃봉오리를 만들어둡니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이 꽃봉오리들은 따스한 봄볕이 눈밭을 통과해 스며들어오기 시작할 때 벌어지기 시작해서 위에 눈이 다 녹아버리기도 전에 피어납니다. 이 되어 눈이 모두 거친 산악의 초원지대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찹니다.
예, 극지방에서도 알프스산과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식물의 생명력은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먹이로 주신 식물,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9장. 3절.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물은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거기 식물은 한글로 읽으셔도 오해가 없겠지요. 동물을 어떻게 식물식자 식물로 줍니까? 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우리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식물 속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속에는 사랑을 찾는 모습이 있겠죠. 동물도 짝을 찾아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속에서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을 찾는 각양각색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도 이용하죠. 군함조가 그 예입니다. 군함조의 목 부분은 평상시에는 주름이 져 있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름을 한 번 부풀리는 데는 대강 20분 정도 걸리죠. 암컷은 돌아다니며 수컷의 부풀어오른 목을 보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목주머니가 클수록 수컷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들의 아빠가 되려면 목주머니가 커야 바람직하겠죠. 수컷 코뿔새의 화려한 부리와 아래 벼슨 배우자로서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 수컷은 암컷이 관심을 보이면 암컷과 함께 숲속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모아서 암컷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작은 열매를 선물하는군요. 세상의 모든 수컷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암컷의 환심을 삽니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에 사는 드린뺨살 그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도시 근교에 사는 박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새들은 물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선물로 가져온 물고기를 받고 안 받고는 암컷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호수에 사는 논병아리도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논병아리의 경우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구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자신이 찾는 배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춤을 추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춤 동작을 따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둘은 정확하게 호흡을 맞추어가며 훌륭한 연기를 펼칩니다. 잠수를 하는 새들이 다 그렇듯이 논병아리의 날개도 짧고 뭉툭해서 영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놀림만으로도 훌륭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런 비디오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습니다. 계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사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우리의 먹이로 주셨어요. 간략하게 창조의 목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은 주로 동물을 먹이로 주셨어요. 동물과 식물은 사람의 먹이로 주셨어요. 하늘과 땅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제 동식물에 이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한자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 인자 변에 말씀 언자를 쓰면 믿을 신자가 돼요.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일주일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 자료를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웃고 있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 들여다보면서 웃어본 적 있죠? 왜 웃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닮았어.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세요? 이웃집에 있는 남의 집 아들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닮은 내 사랑의 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들 열과 바꾸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써놓으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처럼 저렇게 눈에 보이나?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대상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벌써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씀은 자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사람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인간은 생령과 생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령과 생체. 그런데 몸뚱이는 흙으로 만드셨대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나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나고 예쁜 사람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시편 90편에 되어 있고 전도서 3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너나 없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말은 아주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왜 별세하시면 어른들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신 거, 가신 거 봤더니 다 묘지로 돌아가셔.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뚱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1장 28절. 윗부분 올라가셔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전 세계에 65억이 넘는 인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고 있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어때요? 21세기 과학 문명은 자연을 정복해가지고 세워진 문명의 금자탑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라고 한다면 어쩌면 문명의 금자탑이 멸망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 아닌 다른 생물로부터서 공격을 받아서 죽는 인간들도 있죠. 왜 세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내일 저녁 인간 역사의 초기 에덴 동산에서 그 다스리는 축복의 권한을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지고 문명은 발달한다는데 비례해서 죄를 짓는 범죄의 기술도 높아지고 범죄하는 지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넷째 날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에다 물 부어갖고 주물주물 반죽을 만들어갖고 뚝 뛰어가고 코 만들고 뚝 뛰어가지고 귀 만들었다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제가 만나보았어요.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읽었는데 3000년 전에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902페이지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구나. 나의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구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없을까요?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볼 수 없는 눈이 있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맨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꼭 기도가 필요하죠. 놀랍게도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시편 기자는 소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솜씨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자,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3000년 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모습도 초음파 현미경으로 다 찍어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나서 우리도 시편 119편 13절 14절이 나의 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5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정자들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아는 가장 건강한 한 마리뿐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5억 대 1이라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 정자의 꼬리는 떨어지고 머리만 남아 극체로 변합니다. 이제 아빠의 유전자를 가진 정자의 극체와 엄마의 유전자를 가진 난자의 극체가 보이시죠? 바로 이 두 극체가 합쳐져야 부모를 꼭 닮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그만 수정란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먼저 팔, 다리, 머리 등 신체 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벌써 반으로 갈라지고 있군요. 수정란은 크기는 커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며 수백 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세포 분열이 쉬지 않고 일어나죠. 하지만 이 화면은 1분에 한 번씩 찍은 것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최첨단 기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하며 나팔관을 통해 4일쯤 후에는 자궁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이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수정까지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자궁에는 아기가 자랄 충분한 공간과 영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고 싶지만 수정란은 이렇게 나팔관을 따라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수정 후 5일이 되면 막이 터지며 안에 있는 세포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수정란 안에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 아기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까요? 바로 엄마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빨리 이세라고 부르고 싶지만 눈, 코, 입도 없고 노란 세포 덩어리 같은 게 어쩐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아기의 심장입니다. 수정된 지 겨우 2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생겼습니다. 등에 곧게 뻗은 척추가 참 멋있습니다. 몸 양쪽에 있는 넓적한 노같이 생긴 부분은 앞으로 아기의 튼튼한 팔이 되고 이곳은 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이사이 골이 생기면서 뭉툭한 손이 다섯 손가락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6주가 됐습니다. 키는 벌써 2cm까지 자랐고 골이 옆에 보이는 양쪽 돌기 부분은 앞으로 다리가 될 텐데요. 벌써 다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꼬리도 없어지고 점점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보다는 외계인 같다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엔 벌써 몸 밖에서 아기의 생식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들, 딸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겐 새 생명 자체가 축복이고 뱃속 아기도 이미 한 인간으로 귀중한 생명이니까요. 자, 열 손가락을 가진 손 모양도 여러분과 정말 똑같죠? 발도 보십시오. 벌써 열 개의 발가락이 모두 생겼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뱃속 아기는 태어날 때까지 소중히 보살펴져야 합니다. 엄마의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아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 우리의 아기는 벌써 11주째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기 손에는 아주 신기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바로 손톱입니다. 아, 이젠 팔과 손에 뼈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12주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요? 예. 그런 대학 있습니까? 예. 물론 이 자료에는 최대치로 3억 5천 내지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놀랍게도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생명의 시작은 창조일까 진화일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과연 과학적 사실인가?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이 같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비슷한 데 있긴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면 전부 후손입니까? 비슷하면 전부 할아버지하고 따라가실 거예요? 유사한 것으로 말하면 원숭이보다도 훨씬 유사한 게 많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눈은 해부학적 구조가 유인원보다 오징어가 더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오징어 자손이 될 판이네요.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는 유인원보다 돼지가 가깝습니다. 돼지 심장 이식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도 돼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흑사병은 인간에게 걸리지만 유인원은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쥐나 토끼 같은 설치류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쥐나 토끼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적혈구의 농도, 사람의 혈액 중 적혈구의 농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냉혈 동물인 물고기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왜 이런 사진들이 실려 있을까요?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름도 거창하지요.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원숭이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네덜란드 고고학자 의사였던 뉴보아가 자바섬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바 원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한 사람이 죽으면서 긴팔 원숭이였다고 자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는 남아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인류 조상 아니다. 유명한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난 소식입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크로마뇽인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현대인 뼈를 주워다 놓고 크로마뇽인이라고.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영국 필트다운에서 200년 동안 찾던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유인원 뼈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70년 만에 밝혀진 필트다운인 날조의 전모, 완전 거짓이었어요. 오랑우탄의 턱뼈 조작, 50만 년 전 유골 사기극. 왜 턱뼈를 조작했을까요? 원숭이의 턱뼈와 사람의 턱뼈는 안면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같이 만들려면 원숭이 턱뼈를 줄로 갈아야 돼요. 어금니의 구조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를, 원숭이 어금니를 염산과 같은 약품으로 처리해가지고 사람 어금니같이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놨어요. 치워버렸으면 들통이 안 났을 텐데 왕실 박물관에 전시해놓은 것을 한 과학자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허가를 받아서 조사해봤어요.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골수 진화론자, 창조론자 됐다. 대학에서 진화론을 강의하던 교수가 창조론자가 됐습니다. 왜? 증거가 없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 비판, 미국 존슨, 뉴질랜드, 덴튼 교수, 저서 화제, 창조론 부인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점점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의 방향이 열역학 제2법칙, 과학의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다른 말로는 무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과학법칙은 질서가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질서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점점 질서가 정연한 고등생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법칙에 위배되죠. 뭐 복잡하게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법칙, 무질서의 법칙 그러면 골치 아프실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때요? 생생한 사과를 냉장고 속에 오래오래 넣어두면 더 생생해진다, 썩는다. 어느 것이 답이죠? 썩는다죠. 그런데 진화론은 팍 썩은 사과를 냉장고 속에 오래오래 넣어두면 생생해진대요. 얼마 동안? 수억 년 동안. 누가 그걸 지켜볼 거요? 증거도 없고 실험의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법칙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훌륭한 법칙을 속담으로 알고 계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 심은 데 사람 나고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지.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초중고등 대학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28년 동안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사람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담임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불끈 들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요? 내가 지금 네 집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사람의 구성 요소가 설명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장에서는 생령과 생체 이분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영, 혼, 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거울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영혼 몸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몸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몸부터 이해하기 좋게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본능적인 욕심을 나타냅니다. 혼은 지식, 정서, 의지, 지정의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하루 종일만 공부해도 성경 지식이 쌓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죠. 아, 내가 그렇게 존귀하구나. 그러면 어떤 의지가 발동합니까?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존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쓰겠구나 하는 의지가 발동하죠. 영,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작용이 영의 작용입니다. 모든 민족은 문명학은 미개인이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의 작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이 나타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고 전도서 3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여러분 머리를 스쳐갈 겁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백설에 뒤덮인 아름다운 세계. 사계절도 아름답죠.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을까요?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벌써 겨울이 되신 분도 있고 초가을이 되신 분도 있네요. 인생의 봄만 아름답습니까? 이팔청춘만 아름답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서는 이팔청춘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백발이 성성한 얼굴에 주름이 타닥타닥 얼굴에 잡히고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있지만 그 얼굴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연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짤막한 노래의 가사로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노래를 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우리 민요 가운데 그런 가사 있죠. 500년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이면 또 말하네요.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제 그렇게 발전했다가 영원히 영원히 그대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 그렇게 발전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단한 이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약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물을 사모하죠. 물이 여기 있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성을 사모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 야야 걱정 마라. 고무신도 짝이 있다 그래요. 그건 고무신 짝 찾으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모하는 것에는 짝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지혜롭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세 가지 알아볼 점 가운데 내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존귀하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주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그 사랑의 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지 7, 80년 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시편 49편 20절로 마감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시편 49편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일 저녁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5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표에서부터 내일 저녁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시고 오늘 저녁 2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일 저녁부터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